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공갈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철폐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핵 무력을 과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든 핵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인도주의적 아마겟돈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대화와 외교, 협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세계 천연가스관이 손상을 입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드스트림 가스관 운영사인 노드스트림 AG는 27일 발트의 연안에 있는 세계 해저관이 전례 없는 손상을 입어 누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상황이 대륙 전체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 신속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고의적 파괴 행위인 사보타주가 가스관 손상 이유인지 묻는 말에 현재로선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전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을 발견하고 5해리 반경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노드스트림 AG는 가스관이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27일 도쿄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및 부통령,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세계 고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장례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추모 연설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강화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제안한 것 등을 고인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에 이어 197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일본 오사카 근처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드 유세를 하던 도중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화상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적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점령군에게 돈바스가 여전히 최우선 목표인 만큼 도네츠크 방어가 현재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의 루안시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데 이어 서서히 도네츠크 지역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등 지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의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27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이뤄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DMZ 방문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한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둘러본 후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고 미한 양국 군인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한편 한국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도쿄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이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중 DMZ에 가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경고 없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어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규탄하며 CVID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타이완과 한국 모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도발 양상에 대해 말해왔으며 북한이 경고 없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spoken of North Korea's pattern of provocations in recent months. We've warned repeatedly that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단거리 시스템도 시험하는 것을 봤다며 이러한 도발 중 어떤 것도 우리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바꾸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조약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6일 일본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영내 동맹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대화와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clear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hat we are prepared for meaningful dialogue, meaningful.
또한 대화와 외교 제안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추가 도발에 부딪혔을 뿐이라며 북한은 도발의 시기와 관여의 시기를 거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도발의 시기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조약 동맹의 방위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조약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된 상황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분쟁 상황에 한국도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allianc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It is an alliance that is built.
그러면서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 내 공동 이익뿐 아니라 공동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타이완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이완 국민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한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역내 다른 동맹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도착 전날인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이점을 강조했으며 긴밀한 한일 양국 관계를 향한 진전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며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굳건한 일본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타이완 해협에서 최근 이뤄지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a cornerstone of what we believe is integral to.
이어 우리는 그것이 미국인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도 최선의 이익이며 일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측 조문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부가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발사가 영내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11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인 독일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어기고 영내와 국제 안보를 무모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종식을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독일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도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가장 최근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전 6시 53분께 북한이 평양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군이 요격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N-23이 적어도 비행에 조종 능력까지 갖춘 신형 미사일인 만큼 다층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이 전날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KN-23에 대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효과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appears to be a pretty effectiv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물론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KN-23 미사일은 기동 능력을 갖추고 적어도 비행을 함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게 비교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기존의 액체 연료 스커드 미사일보다 병참선이 짧은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Solid fuel, which means it can be launched much more promptly.
윌리엄스 연구원은 또 KN-23 미사일의 적중률에 대해서는 아직 실전을 통해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존의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fact that it does have some maneuvering capability that allows it to correct its trajectory.
미사일의 기동 기능이 있어 탄도를 조절하고 비행 경로를 일부분 조절할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공군 기지를 겨냥한다면 적중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약 핵무기를 탑재했다면 적중률 자체는 덜 중요해진다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고도 60km, 거리 약 60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으며 러시아산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높게 솟구치며 변칙 비행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처관보는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기능을 시험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basically this just shows that they're continuing to modernize thei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force.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기존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공군력이 부족한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KN-23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벤 디펜 전 차관보는 관측했습니다.
We would expect them to, you know, use ballistic missiles pretty extensively.
북한이 상대의 공군 기지를 압박하고 공중 작전 수행이나 지원 물자 수송을 어렵게 하면서 지상군 집결을 방해하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다층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about this class of missiles is they sort of fly.
KN-23과 같은 종류의 미사일은 탄도가 높이 솟을 때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방어 권역에 들어가고 낮게 강화하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권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를 아우르는 다층 방위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벤 디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I'd have to guess somewhere in the $5 to $10 million.
구매하려면 최소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 돈이면 굶주린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분야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KN-23이 요격하기 까다롭고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실전에서 상대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s able to carry 500 kilograms or so warhead.
현재 KN-23은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나 화학무기 탄두를 실어보낼 경우 해당 미사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한 북한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에는 순전히 방어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응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김 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난해 봄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성 대사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선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사실상 순전히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며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난 30년간의 간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과시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디까지 몰아가겠는지를 자문자답하며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압박하는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원하는 등 핵활동을 지속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활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핵실험장 복원을 비롯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감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26일 개막한 제66차 IAEA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지난 1년 핵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Program is forging ahead, unfortunately, against the provisions of severa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IAEA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장 한 곳이 복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변 핵단지에서 시설 가동과 건설 작업 징후를 관찰했고 다른 장소에서도 활동 징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IAEA와 즉시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포착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지난 2018년 5월 부분 폐쇄된 실험 갱도를 재개방하는 굴착 작업이 시작됐으며 3번 갱도에서의 굴착 작업은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채의 목재 지원 건물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에 도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불력이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냉각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66차 IAEA 총회는 미국 등 175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속에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고조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의 안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7차 핵실험 조짐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날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규탄한다며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lso urge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and take immediately
이유는 북한에 대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가며 모든 관련국과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에 복귀하고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 과학기술상은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러면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이 해당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연설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시설 점령과 유럽 지역에 대한 핵 위협을 지적했으며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최대 16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 무력 강화를 위해 민생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최근 받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소 11억 달러에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과 영변 핵연료 제조 공장, 재처리 시설, 원자로, 경수로 등에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과 농축시설 건설 등에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환산한 결과 북한 전 주민이 2회에서 3회씩 접종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 톤에서 205만 톤, 옥수수는 282만 톤에서 4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쌀과 옥수수 모두 북한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고 미 중앙정보국의 올해 북한 식량 부족 추정치 86만 톤을 기준으로 쌀은 1년에서 2년, 옥수수는 3년에서 4년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또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과 고위력 핵탄두, 다탄두 재도리 비행체 핵탄두 과업 달성을 위해 서너 차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앞으로 4차례 했을 때 추가 비용은 모두 4억 4천만 달러에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추가 핵실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역시 북한 전주민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접종하거나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를 핵 재앙 위기에 빠뜨리는 반인륜적인 핵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서 신 의원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한 발당 재료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은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료비 외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10%에서 30%가 인건비로 10%에서 20%는 기타 비용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ICBM 6발, IRBM 1발, SRBM과 순항미사일 29발 등 총 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기준을 토대로 환산하면 최대 총 6억 7천만 달러를 쓴 겁니다. 이 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간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와 민생이 희생됐다며 체제 안정을 위한 과도한 비용은 역설적으로 체제 불안정의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그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체제 내구력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만큼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지난 15일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2022에서 2032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12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어렵다며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6.25 전쟁 때 죽어온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죽고 뭘로 죽고 하니까 핵무기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가지고 쌀이나 깡냉이를 사다가 공급을 하면 우리가 죽지는 않지 않냐,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죠.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 민심이 한층 흉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군당 간부회의 비공식 자료들이 돌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민심이 좋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핵경제병진 노선은 핵무력을 우선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여 경제를 살리자는 전략이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미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유지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핵무기는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처럼 저렇게 상시 임의 상황에 대비한 체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큰 비용이 들거든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지만 핵태세를 공세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 체제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태세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언제든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의 사건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아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는 유족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이 씨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지난 23일자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가 유족 측으로부터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이 씨 아들에게 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방한 중 만난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로부터 유족이 이 씨에 대한 정보와 정의를 찾기 위해 펼친 노력, 이 씨에게 가해진 오명으로 유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유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귀하와 귀하의 가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당신의 가족과 국제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첫 임무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대준 씨 아들은 26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살몬 보고관의 답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부사관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씨 아들은 많이 바쁜 와중에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의 역할을 다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편지로 느껴져 마음이 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전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씨 아들은 앞서 지난 8월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발 방지와 함께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란 오명까지 쓰여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 대표로 활동 중인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V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의 답장이 유족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서 조카한테 답장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제사회 연대와 또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씨는 내년 초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당사자와 가족을 대신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북한의 만행 또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 시민들을 이렇게 살인이나 또 억압,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꼭 받아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사건 발생 사흘 뒤 통일 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사건에 관해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장 방문과 공동조사 등 국제법에 근거한 절차 요구를 모두 거부했으며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최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위장 회사를 동원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SF 블룸호입니다.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타이완 회사 소유였던 이 선박은 올해 3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북한과 중국 해상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위치 정보를 담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선박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데 이를 통해 수신된 SF 블룸호의 이름은 부양 2호입니다. 국제 해사기구 번호와 연결된 이름은 SF 블룸호지만 선박이 스스로를 부양 2호로 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선박명을 바꿨지만 아직 국제 선박 등록 체계에 새로운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F 블룸호 혹은 부양 2호는 2021년 7월 이후 시점에 북한 소유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린 트래픽은 당초 이 선박이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더블 해피니스 1호였지만 2021년 7월 돌연 소유주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주 정보는 마린 트래픽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BOA가 UN의 선박 등록 정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유주가 변경되기 약 한 달 전인 6월 중국 콩나무실을 둔 신호 에버 트레저사가 이 선박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때 탄자니아에서 팔라우 깃발로 바꿔달았고 이름도 더블 해피니스 1호에서 토윈호로 변경했으며 이후 올해 3월 SF 블룸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당초 타이완 회사 소유였던 더블 해피니스 1호가 2021년 6월을 전후한 시점에 홍콩 회사에 매각됐으며 이 선박은 이름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깃발을 단 부양 2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홍콩 회사와 북한 사이에서 부양 2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타이완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한 홍콩 회사가 애초에 북한이 세운 위장 회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위장 회사가 처음부터 개입된 거래였다면 북한의 선박 소유 시점은 2021년 6월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마린 트래픽과 일부 선박 추적 웹사이트와 달리 UN 선박 등록 시스템은 현재 이 선박의 선적을 알 수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이 북한 선적인지는 일부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 2호는 이달 3일 북한 남포를 출발해 9일 중국 룬커우항으로 향하고 18일 다시 북한 남포로 되돌아온 항적을 남겼습니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넘어 이 선박의 모항이 남포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994년 건조된 부양 2호는 길이 84m, 중량 톤수 3,285톤의 중소형급 컨테이너용 화물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 2호가 타이완과 홍콩 회사를 거쳐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을 거듭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관측됐습니다. 특히 BOE는 북한이 한때 한국 소유였던 만 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용호는 현재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2019년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회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BOE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비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재단 발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대한민국의 양심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더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전임 정부 아래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잃었다며 북한 인권재단이 빨리 설립돼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잃은 소중한 자산을 다시 얻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한국 국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토록 돼 있는 기구로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수행 등을 담당합니다. 북한 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며 이 중 두 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당목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들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핵무기를 더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우리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에 맞서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회복력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의 건강과 행복보다 핵무기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은 25일부터 한 주간 이어집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해외 탈북민단체들에 의해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지난 20일 VOA에 보낸 북한 자유주간 관련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이들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투쟁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또 나는 자랑스러운 인권투사로서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14도, 낮 25도. 양덕 아침 9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4도. 구성 아침 14도, 낮 2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강계 아침 10도, 낮 27도. 희천 아침 12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14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14도, 낮 26도. 신계 아침 11도, 낮 25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3도, 낮 25도. 장전 아침 14도, 낮 26도. 평강 아침 8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27도. 장진 아침 5도, 낮 24도. 청진 아침 13도, 낮 23도. 김책 아침 13도, 낮 24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역시 종일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7도, 낮 27도. 김형권 아침 4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 먼 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중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이 전세낸 화물선이 우크라이나에서 밀 2만 3천 톤을 싣고 오데사항을 떠났습니다. 이는 미 정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가 하워드 버핏 재단, 민더루 재단과 손잡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미래의 첫 번째 수송이었습니다. 아이소벨 콜먼 USAID 사무차장은 이는 첫 번째 선적으로 역사적인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는 아프리카 뿔 지역을 비롯해 긴급한 지역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s why we've announced $68 million in additional funding for the UN World Food Program to purchase, move, and store up to 150,000.
콜먼 사무차장은 우리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국가를 돕기 위해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 최대 15만 톤의 우크라이나 밀을 구매하고 수송 저장하기 위한 추가 자금 6,8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세계 식량 계획의 해상 수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AID는 또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We've launched a new $100 million resilience initiative for agriculture in Ukraine, and we're working on freeing up critical food supplies.
콜먼 USAID 사무차장은 우크라이나 농업을 돕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계획을 시작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한 식량 수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짐 오브라이언 제재 조정 담당 대사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시장에 다시 공급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식량 계획이 분배하는 미래 최대 절반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밀을 구매함으로써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지난 5년 동안 단일 최대 고객이었던 구매자가 다시 밀을 구매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가해진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ur goal of seeing Russia remain an important provider. I think that is in fact what is happening.
오브라이언 대사는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식량 공급자로 남아있게 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러시아의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곡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AID의 콜먼 사무차장은 우리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규모와 속도로 대처하고 있다며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세계적인 대응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6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 해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정책을 법제한 것과 관련 김 대사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간악한 적대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압박하는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18분 남짓한 김 대사의 연설 중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세계의 천연가스관이 손상을 입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드스트림 가스관 운영사인 노드스트림 AG는 27일 발트의 연안에 있는 세계 해저관이 전례 없는 손상을 입어 누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상황이 대륙 전체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 신속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고의적 파괴 행위인 사보타주가 가스관 손상 이유인지 묻는 말에 현재로선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전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을 발견하고 오해리 반경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노드스트림 AG는 가스관이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27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이뤄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DMZ 방문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둘러본 이후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작전 브리핑을 받고 미한 양국 군인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한편 한국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울 방문 중 DMZ에 가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27일 도쿄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세계 고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장례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추모 연설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강화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제안한 것 등을 고인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에 이어 197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 공갈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철폐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핵무력을 과시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든 핵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인도주의적 아마겟돈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대화와 외교, 협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26일 고위 관리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투표 협력자들을 제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병합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벌이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총대 아래 행해지는 가짜 주민투표는 자유롭고 공정할 수 없다며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주민투표를 강행한 러시아 고위관리 33명과 신흥재벌 등 55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선정기관으로 알려진 IMA 컨설팅 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